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최윤경입니다.
김효은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도 유닛으로 모였어요. 이 앞으로 그냥 서로 각자의 사생활을 네. 지켜주면서 모일 수 있을 때만 모이기로 해야 되나?
비밀 조직도 아니고 무슨. 네. 정선원 기자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네네. 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날짜가 9월 16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평소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한두 시간 더 자고 기어 나왔는데
지금 아침 10시
가 됐어요. 네.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가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막 아까울 정도여서
그러니까 지금 놀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말 길바닥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
아, 또 길바닥에서 아니, 지금, 술집에서 먹어요.
아니,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네. 한강에서 치맥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최적의 시기죠, 지금이. 지금을 놓치면 또다시 한 5,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 왜 그 영국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비 안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맞아요. 일광욕을 즐긴다고 하는데 맞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이제는.
약간 제가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네. 있다고. 아, 제가 길 가다가 그 중학생이가 고등학생 네.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남자애들 둘이. 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그래서 알아, 이 새끼야. 이랬더니 여름 존나 더운 여름, 겨울 존나 중겨울 이때. 그래서 제가 진짜 뒤에서 다 빵 터졌는데 점점 이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되게 요 즐길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 많이 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마음이 좀 뚫리는 기분이 들던데.
네.
이 가을 날씨를 많이 즐기시면은 좋겠고요.
오늘 어떻게 가을에 어울리는 그 토픽을 가져오신 거죠?
네. Stupid news. Great news. 아니,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김생민의 영수증을 안 들을 리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도 이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정치 뉴스를
Stupid
news 하고
너무 따라하는
뉴스.
거 아니야?
나눠 그래요. 근데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great 뉴스가 없어요. 그러려면 사실 뉴스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small stupid 뉴스들을 위주로 한번 골라 와봤습니다. 맥락을 짚어보죠. 지난 한 주 동안 네.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큰 제목을 달아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의 난이에요. 하나도 그냥 쉽게 가는 일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가장 먼저 월요일을 시작을 알린 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네. 후보자였는데 이날 사실 뭐 많이들 이런 해석들을 들으셨을 텐데 빠뜨릴 수 없는 이슈라서 한번 짚고 가려고요.
네.
월요일이 대정부질문 첫날이었어요. 4일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은 제일 중요한 건 부처의 총리,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을 모아다 놓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뭐 초재선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중진 의원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기 PR을 국회의원한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날 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그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 그래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추미애 민주당 추미애 대표부터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 하고 본인이 거부했고 그다음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쭉 연설을 했죠. 근데 비교섭단체에게는 그 연설 권한이 없는데 합의를 해주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그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이벤트가 한순간에
stupid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네.
막 그날 준비해온 사람 다 삽질했어요. 왜냐면 기사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를 한 지가 우리가 네. 벌써 110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이랑 비슷해요.
진짜 오래됐죠.
네, 하자마자 오래지 않아서 임명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이미 다 대행 상태였고 그렇죠. 거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금 벌써 한 넉 달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분이 대행 상태로. 근데 우리가 보기엔 가만히 있었지만 기사로 계속 뭐 어쩔 줄 몰라하는 김희수라든지 오갈 데 없는 김희수라든지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헌재 소장하고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아. 인사권을 전부 주지는 않고 네. 예산권도 뭐 일부만 있고 이럴 결재하는 것들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엄청 찾아왔어요. 좀
그러니까
해달라고.
헌재가 제대로 돌아가지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렇죠. 네, 아주 뭐 이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결정을 못하고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 그 투표를 붙였어요. 가부 투표를 붙였는데 145대 145 찬성 145 반대 145 무효 2 기권 하나 이렇게 해서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과반 출석 의원의 과반이 네네. 찬성을 해야 되는데 두 표가 모자란 거죠.
그렇죠.
그 이게 잘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가장 크게는 지금 사당 체제 다당제의 그 명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당제를 해본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90년대 이 초반에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래서 이 다당 그동안 주로 강한 양당제를 가지고 끌고 왔고 소수당이 있긴 했지만 그 당들이 캐스팅 보트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40석의 당, 20석의 당, 그리고 120석의 작은 여당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네. 존재감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건데 뭐 우리가 첫 번째로 찍자면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이 가장 크죠.
그렇죠. 설득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표 계산을 제대로 해서 이걸 이번에 상정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계산을 잘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죠.
좀 더 영리하게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했어야 된다.
여당에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것도 정치 드라마 보시면 네. 그 표 하나하나씩 계속 세면서
맞아요,
하나를
맞아요.
더 갖고 오기 위해 그 사람을 따로 만나고 그 사람 집에 찾아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막 애 문제, 부인 문제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그렇죠.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네.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안 올 것인가를 막 해서 아니,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여유롭게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지도부가 약간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어요.
지도부? 스튜핏!
효과음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랬는데 이 지도부가 네. 치밀하지 못한 건 저는 두고두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그 우원식 원내대표 측에서는 5표에서 10표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물론 의원 하나하나가 전부 능그렁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했어도 당대당으로 협의를 했어도 의원 개개인이 익명으로 누굴 찍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당론도 아닌데다가 입증할 만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표수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실은 뭐 국민의당에서 20표 정도를 생각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15표 정도도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오차를 보인 거죠, 지금.
아니, 어떻게 그게 제대로 계산이 안 될 수가.
아니, 그러니까 실은 그, 네. 이 다 능구령이잖아요, 300명이. 네. 그러니까 뭐 모를 일이에요. 이거 뭐 민주당 안에서.
설득을 한다 해도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다.
아, 그럴, 당연히 네. 그럴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을 수 있어요. 아, 아닌 척 하지만,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물론 이 사안에서는, 김희수 사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반대표를 찍을 만한 사람은 없, 그러니까 만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또 사람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확답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막 분노를 했죠. 국민의당에다가도 막 쏘아붙이고 청와대도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죠. 우리 잘못은 아니고 니네가 잘못한 네. 거잖아. 처음에 이러고 우리한테는 한 20표 나왔을 텐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는 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발뺌을 했었어요. 물론 안철수 대표가 중간에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국회의사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라는 뻘소리를 하는 바람에 마치 표 조작을 한 것처럼 이제 네. 느껴져 조직적 반대를 한 것처럼 비춰지긴 했는데 또 갈등이 그래서 격해졌죠. 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국민의당이 진짜 그렇게 했을까를 한번 두 번째로 짚어보면 첫 번째가 저기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안철수의 한방이에요. 그냥 정말 거칠게 해석하자고 하면
존재감을 드러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잖아요. 그냥 정말 둘이 어쩌다 그렇게 왼수가 됐나 싶게 그냥 싫은 거 봐요 이제는 몇 차례 갈등이 있고 난 뒤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물론 국민의당은 정확히 어떻게 말하냐면 국민의당 의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그 전 총리 있죠.
네.
옥살이 하다가 만기 출소한 한명숙 총리 나왔을 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당의 당 기류를 변하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미 재판을 3심까지 다 해서 받은 거여 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기소가 뭐 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재판 3심까지 받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서 당연히 그 결과대로 사법 절차를 존중해서 본인은 그 감옥에 들어갔다 하고 형을 다 살았는데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기소, 정치적 재판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 불신이 강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김희수를 헌재 소장 만들어주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할 때 그런 막 이 우려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김희수 재판관의 소장을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당의 주장입니다. 근데 아, 이제 뭐랄까 너무 네. 명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네. 들었어요. 국민의당 기자들은 이렇게 믿어요. 근데 민주당 기자들은 국민의당 진짜 짜증난다고 하거든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서로 동화되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의 주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명분은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김희수를 반대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남 출신의 헌재 소장 후보자인데 이 정권에서 그러게요. 특히 전북에서는 거의 이 고위 인사가 안 나왔는데 왜 여기서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행사했을까? 그런 답답함이 좀 있죠. 그건 아마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움직이면
누구도 낙마할
안 돼. 너네 안 돼.
꼬꾸라트릴 수 있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표수를 계산해 보면 안철수 개가 좀 더 움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안개 속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정권 출범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머지않아 힘 빠진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워도 그냥 데리고 가고 자리를 줘야 돼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아하면 앞으로 계속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이 벌어진 뒤로 충격이 진짜 컸죠. 우리도 컸어요. 사실 저는 그날 거 다 써놨거든요. 뭐 110여일 만 질질 끈 만에 몇 표 대 몇 표로 드디어 네. 통과됐고 그러면 막 쭉 써놨다가 기사 없느라고 엄청 짜증났어요.
아마 책 기자만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 네, 같고. 네.
네. 다들 좀 불안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느꼈는데 그 뒤로 청와대 분노하고 여당이 분노하고 여당이 발뺌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가 거친 발언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땡깡 부리는 거라고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폐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당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네요. 네,
그렇죠.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냉각기를 가져야지. 저 사람들이랑 어떤 협상도 이제 안 되는 거다. 어차피 쟤네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뭘 줘도 안 듣고 하자고 해도 얘기 안 듣고 서로 어떻게 믿고 하냐. 이렇게 나오고 국민의당도 아니 지들이 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이러면서 엄청 격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냉각기고
아, 근데 정말 협치라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상적인 것인가요?
아, 근데 저는 협치의 네.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른정당은 오히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일관되대요, 주장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별로 없어. 이를테면 우리는 김희수를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20석은 못 해준다고 그냥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별도의 뭘 요구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왜 해줄 수 없냐면 김희수는 이런 재판을 했는데 그건 우리 가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설명한대요.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치고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 집요하게 설득해서 넘어오게 할 수 있는데 국민의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제가 봐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누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부도 이렇게 생각하는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생각하고 안철수 원내대표는 저, 아, 대표는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협상하겠다고 다 해놓고 해주면 약간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약속하고 가서 또 약간 다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당 스튜핏. 아니 아까 너무 지도부만 제가 스튜핏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네, 형평성에 맞춰서 양쪽 스튜핏을 예. 주셨군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장 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예요. 이 김희수는 낙마했는데 김명수는? 이런 질문이 아니, 근데 따라오잖아요.
제가 약간 무식하지만 김희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방식 나겠죠 뭐. 아, 나 너무 속상한 게.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에 네. 대한 여당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불만도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질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답변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다. 저 뭐 아, 평생 판사만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살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친절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기회를 줘도 게다가 눌변이다,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자질과 연결되는 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분은 개인적인 비리가 전혀 없어요. 저는 처음 그 김희수 후보자의 그 뭐냐 청문 보고서가 그것도 한 4,500쪽 되잖아요. 네. 쭉 보면서 아니 이분은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재산 관계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고 별로 크게 트집 잡을 게 없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갑자기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재판관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장으로 앉힐 뿐인데 권한대행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의가 없을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려서 망신을 당했고요. 이 상황이 있었을 때 본인은 국내에 없었어요. 해외 출장 중이었다가 네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욕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일단은 재판관직은 유지가 되는데
해야 돼요. 그건 할, 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게 내가 들어서 때려치려고 해도 그러면 재판관 수가 또 확 줄어요. 그럼 7명이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9명 중에 6명 이상 뭐 이렇게 그쵸. 무조건 돼야
더럽고
되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
고통받는 김희수예요. 네. 그 퇴임 내년 퇴임까지는 그냥 계속 재판관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임 재판관 재판소장을 지금 있는 재판관들 중에서 아유, 다시 한번
또 얼굴 보고
결정해서
진짜 너무
게다가 지금까지 권한대행을 계속 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장님 이렇게 부르지 뭐 권한대행님이라고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갑자기 재판관 되고 그 옆에 다른 소장이 하나 등장하면 되게 기분 이상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고요. 네. 지금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제
다른 분을 또
다른 분을 청문회 세워가지고 할 건데 그분은 이제 무난하게 가는 거죠. 김희수를 밟고 가는 겁니다. 그냥 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으면 갈 거라고
그
보고요.
김희수 재판관이 그때 이제 탄핵 그 판결문 쓸 때 소수 의견 내셨던
네,
분
맞아요.
맞죠?
네. 소수 의견은 대가예요, 거의. 네. 전문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제 그 기억에.
네. 아니 저는 발언, 네. 김희수 재판관이 여러 가지 이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줬어요. 근데 때 아닌 동성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그러니까 뭐라고 동성애 합법까지는 아니었고 아무튼 예, 그
동성혼? 동성결혼?
아니 동성결혼도 아니었어. 동성연애였나? 아무튼 무슨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도 약간 인간의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가지고 기독교계의 반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기도 했었어.
참 답답하네요.
그럼 이제 김명수는 예, 예.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장 후보자잖아요.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표결에 붙이는 건데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김명수 후보자도 네. 민주당은 찬성하는데 국민의당은 아리까리하고 한국당 바른당은 반대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저 이게 24일 날로 대법원장 임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예요. 끝. 그럼 25일부터는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통과가 안 되면. 네. 그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 근거가 있거나 기류를 완전히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감인데 이것까지 거꾸러뜨리면 폭동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냥 시켜줄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리고 이분도 크게 비리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아주 트집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었고 뭐 네.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데 그 여행을 갔다 뭐 부인이랑 여행 갔다고 했는데 누구랑 갔는지에 대한 위증을 했다 뭐 아무튼 되게 야,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게 다만 제가 이제 지난 이번 주에 또 이 법원 고위 관계자와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분위기를 본 결과로는 사법부 내부 엘리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해요. 김명수 후보자를.
엘리트들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판사라고 하면 이분도 엘리트지만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잖아요. 초대 회장도 하고 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법원 행정처하고 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원 내에서 키우고 싶은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미래전략실로 데리고 가서 관리를 시키, 조직 관리를 시키듯이 네네. 법원에서도 자기네 조직 관리를 가장 이제 우수한 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행정처에 데리고 가서 시키는 건데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김명수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평생 그냥 재판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0년 정도가 후배니까 기수가 후배니까
갑자기 훅 내려간다.
그렇죠. 이거 무슨 갑자기 사장 뽑는다고 해놓고 부장을 갑자기 사장으로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 위에 아래 부사장도 있고 뭐 이 다 전무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부장이 갑자기 훅 치고 올라오는 기분이 드니까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들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분노하는 거죠. 우리 다 나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요. 전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엘리트주의인 것 같은데 이분 행정처에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택한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참 황당한 논리라고 생각했어요.
Stupid.
아 진짜 근데 황당한 논리라고 정말 생각했던 게 왜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느냐 불편하시죠? 내가 물어봤더니 아 그분은 한 번도 의리돼 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판사님도 행정처에서 갑 중에 갑으로 살았는데 누구한테 갑을 논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 30몇 년간 재판한 재판관의 기계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행정처에 와보면 우리가 얼마나 의리인지를 알 수 있대요. 무슨 말인즉슨
무슨 말인가요?
네. 국회에 와서 예산 따려고 계속 의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세일즈하고 굽신대고 밥 먹고 술 먹고 대기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처 사람들은. 근데 판 재판만 하던 사람들은 그런 험지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험한지 모른다.
그렇죠. 아 제가 진짜 콧방귀를 꼈어요. 그 마치 진짜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삼성 저기 가전 냉장고 세탁기 만드는 사람한테 너네는 평생 갑으로만 살아가지고 이 전략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엘리트주의가 뭉쳐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냐면 원래 이렇게 그 자기네 대법원장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때 보면 진짜 그 법원 행정처장부터 사무처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읍소하고 술도 마시고 막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지금 그런 기류가 없어요. 행정처에서 될 대로 되라. 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안 좋은 것들을 막 흘리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그래서 좀 뭐랄까 법원의 도움 없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분노했던 장면. 너무 그 순간 열이 확 받고 속이 상해서 되게 네.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명수 후보자의 이력을 평행 비교를 한 거예요. 그냥. 이를테면 어떻게 말했냐면 양승태는 특허법원장을 했어. 근데 너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어. 아. 양승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했어. 근데 너는 강원도선관위원장을 했어. 양승태는 부산지법원장을 했는데 너는 춘천지법원장을 했어. 그럼 양승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니시냐고.
그 뭐죠?
아, 저는 근데 진짜 분노했어요 그때. 저게 지금 그러면서 무슨 이건 마치 네. 춘천 지청장도 아니고 경찰로 따지면 춘천의 경찰청장이 아 경찰서장이 갑자기 서울 경찰청장 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하했거든요. 저는 이 노골적인 엘리트리티즘, 티치즘이 여기 들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불쾌한
그러네요.
느낌이었어요.
약간 화가 나네요. 어. 이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스튜핏! 그렇죠. 아, 진짜 화났어요. 아, 정말.
아니, 어떻게 그, 공식 석상에서 누군가를, 그니까 그거는 그,
그러니까 살아온 후보자뿐만 아니라, 거예요, 이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지방, 그분
지방에 있는 모든 법원장들이나 네, 그렇죠. 그 이력을 네. 가진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무시하는 거잖아요. 거고, 그리고 그 네. 밑에 그것도 못 해본 사람들은 더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휴, 화가 나네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서울법대는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거 뭐, 고대법대쯤 나왔으면 양승태는 서울법대, 너는 고대법대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분노였는데, 아무튼, 지난, 다음 한 주를 지켜보시죠.
네. 계속 일정이 간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24일 전에는 무조건 돼야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주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본회의 일정을 먼저 잡아야 되고 간사 간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돼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채택이 되면 그거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들 다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거죠. 찬성과 반대를. 이것도 역시 익명 투표로 할 거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본회의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대법원장 거리 상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 만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모든 당들이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가 아직 더 있나요?
어, 있어요. 왜냐면 네. 박성진 세 번째 중소기업 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마했어요, 어제.
아.
그래서 또 빈자리가 생겨서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분은 청문회를 무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하고 지금 본인 자진사퇴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임명원장 40여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까지 다 한 뒤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불명예가 더 커졌죠.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 네. 지나가나요?
네.
그 인수위가 없었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늦어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인사가. 뭐 늦어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고심을 해가지고 하면 뭐 그 앞에 두 달 포함해서 그 뒤에도 한 석 달씩 걸리기도 하니까.
네.
이건 우리가 보이는 내각이나 이런 주요 요인들이고 실은 그 뒤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리들이 남아있어요. 뭐 도로공사 사장 뭐 이런 좀 알짜배기 자리들은 지금 줄 서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도 네. 임기들이 돼서 바꿔줘야 돼요. 지금 계속. 그게 이제 정권이 가진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사법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네네. 거거든요. 대법관도 그렇고 또
헌재도 그렇잖아요.
헌재도 내년쯤 되면 네. 또 우르르 내려오면 또 하나씩 바꿔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사는 계속될 건데 틀을 짜는 게 뭐 많이 늦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도가 늦진 않는데 잡음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사 실패라고 보고도 남을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정권의 큰 부담이긴 하죠.
되고 있다.
네. 이 박성진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떠냐면 이 후보자 이야기는 당청 갈등의 맥락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 어쩌다가 벤처 장관 후보자가 됐을까? 정부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거리 두는 답변들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우리가 박성진이 1순위가 아니었고 30명 정도를 봤다. 이미 얘는 그러니까 한 29번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봤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했고 네. 이제 남은 후보자들 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 국회의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청와대가 뭘 한다 그러면 여당은 발맞춰 가고 나머지 야당을 설득하는 게 자기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태는 정말 처음으로 당청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했던 게 뭐냐면 여당이 부적격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부가 데리고 온 인사를 네.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보통은 청문회 하기 전에 잘 얘기를 해서 그쵸.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자진 사퇴하게 해라.
조율이 어느 정도.
그렇게 돼야 맞는데 이 박성진 후보자의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면 답변을 좀 더 명석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지구의 나이가 뭐 신앙적으로는 600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청문회를 거친 뒤에 더 의구심이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이 본인들이 부적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야3당이 부적격으로 채택하는 거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그냥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말은 곧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마 박성진 후보자에게 안 되겠다, 너 그만둬야겠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후보자 사퇴하고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질문 안 받고 그냥 네. 들어가는 걸로 조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1년 차까지는 청와대에 힘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는 원래 잘 안 보이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면서부터 청와대 힘이 점점 빠지고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제의 숙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권력이 계속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꾸 청와대는 초조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약간 조짐이 보일 법하니까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후보자를 내려놨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의 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좀 주춤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북한에서 IRBM을 쏘면서 또 약간 주춤했고, ICBM, IRBM 지금 동시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 인도적 지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네. 또 약간 지지자들한테도 의구심을 사게 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 개인의 인기와 매력은 아주 높은 상황인데, 조금씩 더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 해야 되죠, 보통 이럴 때는.
네.
청와대 힘 빠졌을 때 다음 인사들을 제대로 안 치는. 야당이 공격하기 딱 좋은 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인사가 이렇게 계속 뻥나면, 뭐야,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조국수석을 내려와야 된다는 등, 조현옥 수석은 허수아비냐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전에 막으려면, 이제 빨리 제대로 된 인사로 다시 돌려야 된다.
다음 주에 진짜 좀 잘, 돼야 되겠네요. 네,
김명수까지 안 되면 제가 네. 봤을 땐 정세균 의장의 개망신이에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거거든요.
네.
뭐 아니면 그냥 청문보고서 채택돼가지고 의안상정, 의권안상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아, 이번에 정세균 의장이 되게 당황했죠. 자기가 올려놨는데 부결되니까 되게. 하여튼 한 주를 더 두고 보시면.
지켜보고. 네. 네, 다음 주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방송 관련해서 MBC, KBS가 네.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약간 꼬였어요. 일이 그냥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워크숍 할 때
아, 그렇죠. 방송... 도대체 뭔가요, 진위가?
아, 저는 그 문건을 실은 이 방송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빠삭하거나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잘 안 봤는데 민주당 안에서 워크숍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연차내 같은 걸 하고 하반기 국회 논의를 하는데 상임위별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관련한 미래 창조 뭐시기 방송통신위원 상임위하고 뭐 국방위, 정보위, 정무위 운영 이렇게 모여가지고 법안 주요 법안 같은 거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하는데 그 방송통신위가 들어있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전문 의원이라고 하나씩 다 배정이 돼 있거든요. 뭐 법안도 연구하고 이슈를 정리하고 하는. 근데 그분이 일은 해야겠고 워크숍 있으니까 뭔가 생색은 내야겠고 하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네.
향후 지금 MBC와 KBS 사장들 상황이 어떻고 파업 상황은 어떻고 방통위 상황은 어떻고 뭐 이런 걸 쭉 해서 내년쯤엔 어떻게 될 거고 뭐 이쯤에는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 거니까 이 사람들을 뭐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뭐 이러니까 시나리오 같은 거를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보고서를 쭉 워크숍 때 돌렸는데 아주 기민한 한 의원이 방송인 출신 의원이 누가 이거 만들었냐고 쓸데없이 이런 걸 왜 만드냐고 빨리 다 수거해가라 그래가지고 당시 의원들은 그거 말고 다른 이슈가 하나 있어서 다 논의를 안 하고 자료를 걷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 방송 장악의 의도도 없었고 그 내용을 봐도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전망을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러이러한 거다.
제가 문건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마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제가
행동
봤을 때,
전략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느낌 희망 섞인
느낌이었거든요.
전망과 그렇다면은 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한두 정도씩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몰아붙여도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몰아붙여도 뭐 할 말이 없을
네네.
문건이기도 하고 실제 진위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전망을 생각하면서 또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름 붙이기 나름인 네네. 사안인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그거를 조선일보가 보도한 뒤에 이슈를 삼아가지고 방송장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관련한 국정조사를 원한다. 이 문건을 어떻게 만든 거고 누구 지시로 한 거고. 그러니까 문건이 발견된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문건을 만드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의 지시냐, 당 대표의 지시인 거냐, 무슨 뭐 상임위원장의 지시인 거냐,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 한국당이 이에 반발해서 어제 민주당이 어제면 15일이죠. 네. 민주당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있었던 방송 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맞불 놓은 거죠. 예. 네. 그래서 39개 항목을 다 정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MBC에서는 어떤 거, KBS에서는 어떤 거, YTN에서는 어떤 거, 국정원의 방송 장악 문건이 또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부딪혔죠. 두 당이 확. 그것도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 파업들을 지금 우리 동기들이랑도 하고 다 있죠.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저는 보고 있으면 제 친구도 이제 MBC에 있고 KBS에 있으니까 아, 제일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참 언론이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저것들은 진짜 짠하다. 입사를 한 지 한 7, 8년이 됐는데 절반은 파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취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비제작 부서로 네, 간 PD들도
실제로
되게
그만둔
많고.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아, 되게 저게 맨날 가서 뭐 얼마나 심심하고 의미가 없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을까. 그리고 저 조직은 이미 MBC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네. 저는 진짜 이걸 봉합 갈등을 봉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제일 것 같거든요.
내부의 그
밑바닥까지 서로를 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여당에서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MBC 출신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신경민, 네. 박영선, 그다음에 아 최병길은 나갔고 김 누구냐 아무튼 다섯 명 정도가 있어요. 되게 많은 거죠. 단일 조직으로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나서서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그것도 두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방송 공영 방송의 어떤 공정성 확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아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네.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냥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으니까 그 말도 뭐. 그러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입김 정부가 전화하지 않는 거죠 사장에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인사를 갑작스럽게 한다거나
보도에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만듦새가 너무 떨어져요 요즘 보면 MBC 뉴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못 만들어 뉴스를 너무 중요한 내용은 다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고 취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것도 답답해요 같이 업계 사람으로서. 빨리 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김원 기자님 잘 아시잖아요. 이 방송 취재를 했었으니까. 네. 절차가 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그쵸? 거다. 근데 뭐 한번 계속 이것도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아니에요. Great.
스몰 그레이.
아 정말 김생민 씨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요새 진짜 김생민 때문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몇십 년간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를 한꺼번에 지금 모든 매력 발산하듯이 그러니까요. 방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이 언제든 살다 보면 한 번은 스포트라이트가 온다. 근데 그때 내공이 부족해가지고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 스포트라이트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근데 꾸준하게 산 사람은 롱런까지는 아니라도 그 스포트라이트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버겁지 않게. 김생민 사랑합니다. 습관 is important죠. important.
김생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뭐 연예가 중계에서 지금 20년 넘게, 가까이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대중적인 인지도는 정말 높을 텐데 아, 이번에 정말
아, 나 너무 사랑해 네, 진짜.
모든 재능이 한꺼번에 집결하여 폭발한
네, 포텐이 터뜨렸죠. 네. 그 옆에 김숙과 송은이도 이렇게 잘 받쳐주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매 방송. 아니 보통은 1위 방송이 한 이 300위 방송을 선전해줘야 되는데 300위 방송에서 1위 방송을 찬양하고 있어. 그럼 사연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중복 아닌 게 뭐야?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 처음 남겨봅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올 초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9월이네요. 시간 진짜 빨라. 대부분의 방송을 식사 시간에 들어서 그런지 듣똥라 아직 어색해요는 밥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기자님들께서 댓글로 동력을 얻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매번 공짜로 좋은 지식을 얻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자취를 남겨요. 바쁘신 와중에 따로 시간 내서 녹음해 주시는 덕분에 저의 귀도 뇌도 심심하지 않네요. 방송 감사하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밥친구라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밥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저도 항상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
혼밥.
저도 혼밥을 좋아하거든요. 전 밥을 빨리 먹고 집중해서 먹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전 항상 귀에 뭘 꽂고 밥을 먹거나 이랬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가.
네. 밥 친구 좋네요.
아, 되어드릴게요.
가을의 만나님. 퇴근할 때 유일한 삶의 낙인데 매주 방송하실 생각
아, 매일
없으세요?
방송이에요. 매일
아, 방송. 매일 방송하실 생각 없으세요? 주 5일 방송 등록 바라봅니다. 라고.
네. 본업이 과중해요, 과중. 그리고 일과, 저는 일과 삶의 분리가 안 되고 있고, 정선원 기자님은 일과 삶이 둘 다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고, 김용 기자님도 목금에 마감에 치여서 네. 사망 직전이라.
주 5일 방송하면 좋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우리의 내공이 너무 바닥날려나?
그렇죠. 그리고 방송인이 아니고서, 이게 업이 아니고서야 취재를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그쵸.
쉽지가 않죠. 죄송해요. 대신. 한번 할 때 잘 할게요. 가을의 만나님. 네. 브루스 웨인 루니. 이게 무슨.
아, 이게 제가 처음에는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 기자님이 많이 하는 말이야.
기술을 배우세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거 정 기자님의 어떤 유행어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햄 넣은 김치.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따라하고 계시죠?
이분 팬인가 봐요. 정 기자님 팬이라서 정 기자님 자주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정 이거 보고서 우리가 미천 드러났나? 이러면서 반성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 기자님 기술을 좀 배우세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 아시죠? 약간 이렇게 쓰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나 이게 뭐지? 약간 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네.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너무 사람들한테 욕만 먹어가지고
위축돼 있나 봐.
위축돼 있나 봐. 김욱님께서
아니야 김욱님. 근데 김욱님이 진짜 김욱님일까? 아닐 것 같아요.
김욱입니다.
여자분이거든요 이분.
우기인가? 김우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
그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어떤 그래, 의미인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남겼던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최 기자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해훈 대표는 의혹으로 사퇴를 했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는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사퇴 여부는 개인의 의지인가요? 참 그만 보고 싶은 분인데.
아, 홍준표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았나요?
3심이 벌써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분이 파기환송돼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나? 아무튼 아직 대법원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완전히 결정된 거는 확정 판결이 안 나와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조용히 있는 거예요.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만약에 진짜 실형이 나오면 잡혀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지 않, 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아무튼 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당 차원에서도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무슨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뭐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당원 자격 정지나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제가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근데 이분 아직 지금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 잡고 있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망동 안 하고 요새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대표직에 목숨 걸고 나간 게 아닌가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판사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밀어조진다고. 우리 권석천 그 전 논설위원 현 JTBC 보도국장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뭐 누구는 뭐 해줘지고 누구는 뭐 해줘지고 그러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였는데 네. 정부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럼 입막음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방송 재밌다고 계속 해달라고 저희 동네는 정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참,
참 이렇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일인데 네,
남녀 같기도 하지만 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낯에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네 그리고 저한테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다음 방송은 여배우는 오늘도 해주실 것만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 여배우는 오늘도 제가 이걸 준비해오진 않았는데 문소리 감독
봤어요.
포스터만. 봤어요? 아니, 영화 봤어요?
아니, 영화는 못 봤어요.
영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문소리 배우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영화 제작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단편을 세 편을 제작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 세 편을 만들게 된 것을 이어서 하나의 장편으로 만든 건데요.
아,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네. 대학원에서 만든 거를.
네, 네, 네.
아, 너무 괜찮겠다. 네. 재밌겠다.
근데 이제 그 본인의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여배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린 작품인데 오. 재밌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이걸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문소리 배우가 진짜 코미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감이 있다, 코미디에. 지금 요즘에 코미디 영화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코미디 영화는 대부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그리고 약간 지저분한 감
누군가를 욕하거나
있고.
하면서 오는 재미를 추구했잖아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국 영화에서는. 그리고 그 여배우들의 현실 이런 게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트로피는 진짜 많아요. 문소리 씨가 그렇잖아요. 근데 맡을 역할이 없는 어떤 여배우의 한에 대해서
불러주는 데가 없고 이제 엄마 그렇죠. 아니곤 할 게 없고 뭐 이런 거.
막 친구가 야, 넌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잖아. 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거 찍어. 야, 네가 더잴 수 없어. 이런 그런 역할이 있어야 이제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렇죠. 못하는 거죠. 뭐, 재밌습니다. 네, 다음번에 오늘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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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오늘 마지막 곡은 옥상 달빛의 히어로를 듣고 힘내시라고.
네.
출근하시는 분 출근 잘 하시고요. 퇴근하시는 분은 고생하셨고, 식사하시는 분은 밥 맛있게 드시고요. 네.
밥친구로서.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